영화 가운데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보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예. 일부 예배 때문에 딱 한 사람만 손 드는데 많이 보셨네요. 저도 봤어요. 주인인 빠삐용과 조연 배우, 안경 낀 조연 배우 말입니다. 배우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지요. 영화는 주연과 조연 배우의 삶의 철학이나 그들의 성격을 잘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조연인 빠삐용은 진취적인 사나이인데 자유에 대한 집념을 버릴 수 없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감옥을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사나이입니다. 반면에 조연 배우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늘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소극적 인물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화 중간에 보면 주인공 빠삐용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높은 담장의 감옥을 탈출하고서 한숨 돌리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죄수복 벗는 거 아니겠어요? 죄수복 입고 줄무늬 나 있는 죄수복 입고 돌아다니면 날 잡아 가두셔 하는 것 똑같잖아요. 나오자마자 가정집에 들어가서 옷을 훔쳐서 죄수복을 벗고 그 다음에 일반 복을 입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의 몸을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보존해주는 기능도 있고 또 우리의 멋과 개성을 표출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신분을 표시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하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하고 소방대원은 소방대원 옷차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천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 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입어야 마땅한 옷은 우리의 육안으로 구별되는 그런 물질적인 옷은 아닙니다. 영적인 옷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분별이 되는 그런 옷.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 옷은 다섯 가지의 실, 오색 실로 섞어서 짠 옷. 이건 무슨 옷이라 그러나요? 혼방옷. 다섯 가지 실은 어떤 실입니까? 12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실, 자비라는 실, 겸손이라는 실, 온유라는 실과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이 실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이 이런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로 선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당신 보니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것을 곧 인식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군인이고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경찰임을 우리가 곧바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혼방 이 옷은 불신 세상에는 찾아보기 힘든 옷입니다. 불신 세상에 있는 흔한 재료는 뭐가 있어요? 교만과 자만,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 미움과 증오, 탐욕, 이런 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들이 입고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라는 이런 고상한 실로 짠 혼방 옷은 확실히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돋보이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완전한 다섯 가지 실로 짜진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입고 있는 영적인 옷 가운데 혹시나 빠진 실은 없습니까? 긍휼이라는 실이 없습니까? 자비라는, 즉 친절이라는 실이 없습니까? 아니면 겸손이라는 실이 없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영적인 옷에 온유라는 실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내라는 실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으라고 명하시는 다섯 가지 실로 직조된 찬란한 영적인 옷을 입고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옷을 왜 입어야 합니까?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나옵니다. 우리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고 거룩한 자들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이렇게 고귀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찬란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실로 직조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경찰복을 입고 있는 경찰은 시민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고 군복을 입은 군인은 나라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색실로 짠 영적인 옷을 입은 후에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이웃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와 사랑, 이 글자는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 이웃을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저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내 감정이 상했는데 어떻게 형제인데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거는 위선입니다. 안 돼요. 그거는 용서가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게 용서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는 결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대한 응어리가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제의 악수를 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이 그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된다면 그 후에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면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기를 옆에서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데미지를 준 그런 분들을 용서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일이지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는 사랑 못하지만은 의지적으로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이 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 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 원수를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만은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으로부터 뭘 듣겠어요? 책망을 듣습니다. 이제 18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8년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로부터 서로 간의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거의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그 형제나 자매를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상처를 입힌 그분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선포합니까? 피차 용서하되. 피차입니다. 피차.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싸울 때 큰일 가지고 싸우던가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티격태격 싸웁니다. 예를 들면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남자들은 중간부터 콱 눌러요. 자매들은 아껴 쓴다고 밑에서부터 착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화장실 쓰는 것 가지고 싸우고 젓가락질 반찬 넣는 것 가지고 싸우고 밥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옷 입는 것 가지고 싸우고 말이에요. 참 많아요. 조그만 일 가지고. 직장이나 회사에서 전혀 싸움의 건덕지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가정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연장입니다. 조그만 일로 인하여 서로 간의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고, 조그만 일 가지고 교회 안에도 인간관계가 금이 가기도 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을 찔러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가 살펴보고 또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시간 정말로 홀가분한 심령으로 이전보다 더욱 좋은 관계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납시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더 친밀한 교제 약수를 우리 이웃과 하도록 해야 하지요.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가요. 그런 분들 어디 갈래요? 지옥 갈래요? 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화해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다섯 가지 실로 직조된 옷을 입고 해야 할 두 번째 행동,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일입니다. 인조하는 일이에요.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18년도 삶을 우리들이 내일로서 마감을 하는데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떠났나요? 안 떠났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마치는 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우리 주님의 평강,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우리 주님의 평강. 이건 교회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강같이 흐르는 평강, 이건 뭘까요?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입니다. 젓가락 들고 두드리면서 강같이 흐르는 평강, 아, 그거 그냥 세상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 주님의 평강. 이게 교회에서 장단 맞춰 부르는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를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앞에는 염려와 장래에 대한 불안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감싸면 넉넉하게 이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도움 받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선물입니다. 선물. 이거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한평생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마음이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비바람 치는 현장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칭얼칭얼 울던가요? 울지 않습니다. 평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의 평강이 내 안에 나를 감싸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좀먹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 이렇게 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그 팔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기에 비바람 치는 폭풍우가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약속하시니 들어가야 돼요. 없는데 만들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내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약속하신 그거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평강과 그리스도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부 다 소유격이 들어있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선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평강,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셋째로 다섯 가지 실로 직조된 옷을 입고 해야 할 세 번째 행동, 찬양과 감사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무엇도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 이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하게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께서 내 심령과 삶에 가득 차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 그거 보면서 네가 네 힘 가지고 해놓고 뭐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냐, 너 위선자 아니냐 이렇게 욕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그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안 되어져요. 하려면 멀리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 감사 찬송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삽니다. 다섯 가지 실로 직도된 옷을 입고 해야 할 네 번째 행동, 가르치고 경면하는 일입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온 성도들이 성숙하게 된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래봬도 신앙 연조가 30년, 40년이나 됐는데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새신자인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걸 대단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성도가 성도를 피차 가르치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신앙 연조가 30년, 40년 되어도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가 믿었지만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권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배움의 자리에서 내려설 때가 있는가 하면 가르침을 베푸는 자리에 올라설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이 먼저고 배우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배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삶. 우리 당회로부터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담임 목사로부터 이거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배울 수 있는 자세. 저는 세 살 먹은 어린애에게서도 눈을 뜨고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걔들의 표정을 보면서도 야, 참 천국이 저와 같겠구나. 그 아이들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럽냐 이런 게 들어요. 생각이 아이들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학교 강단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그 나이 많은 교수님의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학생이 누군가라고 자기에게 묻는다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돈, 즉 등록금을 내고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다. 그랬더니 그럼 선생은 뭔가요? 교수는 누구예요? 돈 받고 배우는 사람이지. 껑 먹고 안 먹고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논문 써주면서 논문 탑픽 주고 연구 다 해오면 그 듣고 코치만 해주면 배우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은 누가 내요? 교수가 돈 내나요? 아니잖아요. 학생이 내잖아요. 그래서 돈 내고 배우는 사람이 교수다. 온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모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눈을 열고 우리 이웃으로부터 장점을 배우고 미덕을 배우고 이런 거를 좀 배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옷을 입고야 하는데 어떤 옷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만들어진 다섯 가지 실로 혼방으로 만들어진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입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게 뭡니까? 긍휼과 자비가 부족합니까? 이 옷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 내 마음이 아리다 이런 마음, 이게 긍휼과 자비 옷을 입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옷으로 입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아, 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옷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옷을 입고 해야 되는 행동들은 내게 해를 가한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이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리는 일에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평강, 이 평강을 인조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양과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나옵니다. 그냥 그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로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일,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행동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담을 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찬란한 이 옷을 입고 이 옷에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1분 동안만 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옷을 살펴보면서 이게 완전한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달라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네 가지 행동을 못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네 가지 행동을 하는 그러한 그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없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